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밤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사람의 아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의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기로 하였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맙시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께 왔다. 그 여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고 계실 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에게 화를 냈다. 제자들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향유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나무라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해 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질 터인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그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때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개를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적당한 때를 엿보았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네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틀림없이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너다.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때까지 포도로 빚은 술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큰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의 잔이 거두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 눈도 뜰 수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기도드렸다.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웠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여기 오고 있구나.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몰려왔다. 유다는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려주었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것이니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시오.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려고 한 일이나 어서 하여라.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열두 사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혼자 두고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종들 곁에 앉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애썼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소? 그대를 고발하여 증언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진실을 말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하는 대로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쥐어 뜯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당신이 예언자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라고 놀렸다. 그때 베드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조금 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달기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엔엘에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속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무엘기상 제22장.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밥과 포도원을 나누어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략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 하나를 부축해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보로 와서 아이두브 아들 아이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두브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이두브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이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했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은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엿듣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이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예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게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이둡의 손자이며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에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물음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일러준 말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을 내게 넘겨준 것은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의 높은 제사장들이요.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내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이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 왕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로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요. 사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소.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다스리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요.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소.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당신들은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들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도적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아무 지혜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빌라도는 막무가내로 예수도의 사형 판결을 해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도의 죄명을 물었지만 막연한 답변에 증거조차 없었으므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동족을 로마의 법으로 죽여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보기에도 폭력적이거나 거칠지 않은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과연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정치적인 대항이나 반란의 무리들을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하며 들어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신문의 내용은 하늘의 진리와 생명 그리고 땅의 어리석음이 분명하게 비교되면서 드러나는데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한 빌라도의 재판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대표자와 우리 주님과의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3절에 36절 말씀 중심으로 너 자신의 고백이냐 남의 말이냐 하는 예수도의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주님께 대한 신문은 시작에서부터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다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되받지만 이러한 응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점검같이 들려서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인데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였는데 이것은 존경과 경의의 대상으로 묻는 것이기보다는 빌라도의 사뭇 조롱하듯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이 질문에 예수도께서는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34절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빌라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도의 물으심에 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너가 스스로 하는 말, 즉 각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영적인 접근을 하시려는 주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로마의 관료답게 사무적인 취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는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측은하게 여기는 듯이 묻고 있습니다.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죽이라고 넘겼으니 라는 말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투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고 주님께서는 왕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의미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과 같은 세상의 왕이었음을 가정하시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36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신 내용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하반절에 하심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확인은 예수기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표나 바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기도의 나라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의 나라임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37절, 38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석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증거하시고 빌라도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진리에 대하여 묻지만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예수도를 자신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37절 상반절에 묻는 것은 앞에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 하반절의 물음과 다른 입장에서 물은 질문으로 일단 나름대로 자신의 통치에는 문제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37절 앞부분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정통 왕의 계보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었고 그 약속이 차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약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37절 중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예언이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빌라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37절 하반절이죠. 변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진리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세상으로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죄를 해결하고 변치 않은 진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정치에 눈이 먼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증거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냉담한 것을 38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권위 있는 철학자들은 이상 국가를 위해 철인 정치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정치가들 대부분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었던 것이 어찌 보면 역사 속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는 38절 상반절의 표현은 진리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빈정거림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 하반절에 하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양심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판단으로 예수기도를 석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기도를 풀어주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전례를 들어 타협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39절을 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을 버리고 강도를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기도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거나 로마에 대해서도 밀란을 꾸밀 만한 사람이 아님을 직접 대화해 본 결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졸렬한 이 정치가는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39절입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태복음 27장 15절 마가복음 15장 6절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기록이 없지만 이것도 총독이 백성들과 큰 마찰의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39절 하반절에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31절 하반절에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예수님을 이런 전례를 들어 놓아주자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 자체가 이미 호소력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판결은 오로지 십자가형에 처한다라는 판결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40절입니다. 이성을 잃은 외침도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사주된 것이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이죠. 또 빌라도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마가복음 15장 10절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은 바라바를 강도라고만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바라바야말로 총독의 입장에서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놓아줘서는 안 될 사람이었음을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것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반란과 폭동 중에 사람까지 죽인 그야말로 로마 정부가 우려하는 인물이었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이심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노임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도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상징을 여기에서도 보는 겁니다. 사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로마 정부에게도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동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은 이 일에 적극적임을 보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9, Mary and Martha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오늘 주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wo sisters, Mary and Martha, who were good friends of Jesus, along with their brother Lazarus.
오늘은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John 11:5 reads,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Mary and Martha lived in the small village of Bethany, just 2 miles from Jerusalem.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Jesus had no permanent home during his ministry, but having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like this family shows why he had homes to stay in and places to make close friendships.
예수님은 전도 생활을 하실 때 고정적인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처럼 예수님이 머무실 집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We do not know the ages of these ladies or if they were ever married.
우리는 이 자매들의 나이도 모르고 결혼했는지 미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They are mentioned 3 times. Jesus talks to them much like an older brother, so it is thought that they may have been young. Martha is mentioned first, so she may have been the oldest.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매들이 예수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두 자매는 아직 젊은 여성인 듯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마르다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All the Gospels record stories of Mary and Martha. They were both devoted to Jesus the Christ. They showed it in different ways.
사복음서 모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In Luke 10:38-42, we find Jesus traveling near Bethany.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부근 마르다의 집에 머물러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he came to stay at Martha's house. Mary sat at Jesus' feet to listen to him teach. Martha was busy doing the housework to make the guests feel welcome.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교훈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할 준비로 바빴습니다.
Martha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s left me to do all the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But the Lord answered, Martha, you are worried about too many things. Only one thing is important. Mary has made the right choice, and it will never be taken from her.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We learn from Jesus' own words that we are to love him and serve others with humility in our hearts.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Philippians 2:3 reads, Don't let selfishness or pride be your guide. Be humble and honor others more than yourselves.
다음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Another time, Lazarus got sick, so Mary and Martha sent for Jesus. They knew he could help their brother get well.
한 번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라버니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Jesus waited, saying that this would bring glory to the Son of God.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Jesus arrived, Lazarus had been dead 4 days. Martha ran to greet him. In John 11:21, Martha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anything you ask.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달려가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Martha had great faith. Jesus explained to her that he was the Christ and asked if she believed in him. She told him yes and ran to get Mary from the house.
마르다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 주님 하고 말하고는 집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러 가려 갔습니다.
When Mary came to Jesus, she was crying. All the people followed. Seeing her tears, Jesus went to the tomb and was very upset and troubled.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울었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비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He then said to Martha, Remember what I told you. I said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God's divine greatness.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Jesus had the stone rolled away, and he called Lazarus to come out of the tomb. Then many people believed in Jesus, and many Jews came to visit Mary.
예수님은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Jesus was moved by Mary's tears. Mary also had told Jesus that she knew her brother would not have died if he had been there. Both sisters had great faith in their Lord. May we have such faith.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 두 자매는 주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even more about Mary and Martha, friends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